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연대기적 성경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창세기로는 벌써 이제 19번째 시간이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 이 연대기적 이 성경 강좌 네 번째 이 파트를 지금 24번째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역사를 마치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2300년 정도 걸리는 그 원역사의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지금 마쳤고요. 계속되는 성경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이 존중하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과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이 한 사람을 뭐 예정하고 선택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든 뭐 이 사람은 이미 천국 가기로, 이 사람은 지옥 가기로 정해놓은 그런 운명론처럼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지에 대한 이 개념은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야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기초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기본적인 방법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그 사건 사건마다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받고 뭐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한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스스로가 듣고 그 부르실 때에 스스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다음에 그 당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이삭과 함께 일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이삭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스스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대부분 이 복을 주제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는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비롯한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는 그런 복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반항하고 지옥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 두 번째의 그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두 번째로 이 기회를 받은 인간들이 또 바벨탑으로 마치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에덴에서 쫓겨나듯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죽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그 하나님이 처음 꿈꾸셨던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지, 여기서 무슨 우리가 뭐 복을 어떻게 받는가 뭐 이런 식으로 따져가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살핀 이 이삭의 삶은 지난주 26장을 보면서 이삭의 삶이 마치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것과 똑같이 카피한, 흡사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살폈는데, 여기 27장도 보면 계속해서 그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의 주인공이 벌써 어떤 이삭이라기보다 그 이전에 이미 그 야곱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로 넘어가서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26장 한 장으로 짧고 굵게 끝났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창세기 36장까지 사실은 뭐 이삭이 등장하는 25장 그 끝부분에서부터 이미 나왔었죠. 거기부터 36장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지면서 아주 복잡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역경을 겪는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자권의 문제로 도망치듯이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고향 하란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12명의 자식을 가지게 돼서 또 돌아올 때도 참 어렵게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는 또 살아감에 있어서는 또 자식들끼리 막 이 아버지의 편견 때문에 자식들끼리 시기 질투가 벌어져서 나중에 막 동생을 막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렇게 팔렸던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집트에서 총리가 돼서 나중에 이제 그곳으로 가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야곱은 결국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서 죽는 그런 일생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인생에는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와 너무 흡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왔으나 그의 삶에 있어서는 질서가 잡혀지지 않고 우선순위가 똑바로 되지 않은 삶으로 인해서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유심히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우선순위라고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지난번에 아브라함 얘기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질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관계를 어떤 것도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쨌든 물질과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질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관계가 물질, 뭐 돈이나 또 그 다음에 이런 인간관계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겠다고 물질을 무시하고 돈을 무시한다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죽습니다. 또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외톨이형 인간들이 많이 생겨서 사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이 되고 있는데 인간관계도 결국 그런 식으로 어쨌든 다 무너지게 되면 이 또한 인간이 온전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입장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더욱 큰 문제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끊을 수 없는 세 가지 관계 어차피 이걸 끊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부르시고 응답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과 관계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바로 이 세 가지 관계의 질서, 바른 우선순위를 똑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성숙한 성도다, 아직 미숙한 성도다 이런 차이는 이 세 가지 관계가 잘 정립이 안 될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선순위로부터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의 우선순위 순위가 잘 잡히면 참 성숙해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물질이 먼저 된다든가 또 인간관계가 먼저 된다든가 이럴 경우는 그 삶이 굉장히 미숙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따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아마 이 물질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먼저냐라는 우선순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조카 이 롯과 헤어질 때 자기가 연장자였기 때문에 좋은 것을 다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조카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고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아는 그런 기회였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우선순위를 아는 과정은 이스마엘을 내쫓아낼 때 이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아들 이삭을 바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고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할 때, 이 장자였던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할 때는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국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서 무엇이 먼저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실 이삭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고민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떤 자리까지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를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친구로 창조하셨어요. 자유지를 줬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밑에 굴종하고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지를 가진 자는 하나님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 같은 자.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무시하고 인간관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되 바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보면 처음에 이제 지난주 살핀 것처럼 이집트로 흉년 때문에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에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블레셋 지역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거기 살면서 이 사람이 우물을 파는데 물이 필요하니까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저 블레셋의 이 사람들이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다 뺏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물질, 이 소유권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고 하는 싸움으로 들어가지 않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손해보는 인생을 삽니다. 사실 이 바른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히려면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요. 손해본 게 없이 하나님이 먼저 되고 인간이 먼저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삭도 그러함 때문에 이 물질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런 이 훈련들이 되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살펴가는 얘기인데 장자권을 이제 주는 그 문제에서도 처음에 이삭은 자기 장자였던 에서에게 주려고 했다가 이게 속이는 바람에 뒤꽈져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거짓으로 속았는데도 그걸 바꾸지 않아요. 결국 그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이삭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됐던 그런 비슷한 똑같은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래서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온전히 이 질서 잡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르고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편안하다, 뭐 복받는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가 거기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기쁨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늘 내 상황과 환경과 돈, 그러니까 물질과 이 관계 안에서 딱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런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아직 우리가 훈련되어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우선순위를 좀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가 어려서부터 바르게 잡히게 되면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전부 10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청소년 때부터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돼서 30대에 영향력 미치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과 물질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의 어떤 사람이 봐도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죠. 다윗은 왕과 온 민족의 군대가 한 나라의 군대가 무서워 벌벌 떠는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가서도 왕들을 코치하고 왕들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에게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히지 못하면 우리가 살펴가는 야곱과 같은 이제 그런 삶이 됩니다. 자기 말대로 야곱의 말대로 하면 나중에 그 이집트까지 아까 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자기가 인생을 아주 험악하게 살아왔다 그러면서 아주 꽤 많이 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참 어떤 믿음을 붙든 것은 참 귀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빨리 잡히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많이 미쳤고 주변에도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바른 우선순위를 좀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이 시간 동안 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되는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제 이해하려면 항상 이 전체적인 걸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26장과 27장의 이야기가 한 장으로 바로 넘어가 버렸는데 물론 계속 성경의 역사를 보여주듯이 여러분이 이렇게 들었듯이 이 26장과 27장 사이에도 3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보면 이제 이삭이 40세에 그렇게 이제 먼 하란 땅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60세,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60세가 돼서야 이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175세가 될 때쯤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그때 보면 이삭이 75세였고 그럼 에서와 야곱은 15살이었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얼만큼 산 거예요? 15년을 같이 산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그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25장 끝에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그 이야기가 20, 30대쯤 있었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40세가 돼서 그 26장 맨 그 끝절 2절에 그 얘기를 하죠. 40세가 돼서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땅의 그 헷 족속 여자들과 그 둘이나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37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여기 27장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삭과 리브가 에서 야곱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26장에서 27장으로 바로 넘어갔지만 37년,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40년이면 이제는 뭐 한 세대가 흘러간 거나 마찬가지일 것만큼이죠.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그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서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약속의 주체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그렇게 경험을 하고 느닷없이 3, 40년 동안 확 배반해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을처럼 살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에서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40대에 그 말했던 것처럼 헷족속 여자들과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장자로서의 어떤 권한이 자동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40년의 길, 40년, 40세가 되는 날, 그때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40년을 더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완전히 가난화 됐을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게 에서였습니다. 비록, 그리고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비록 약속의 주체자다라고까지는 그 성숙한 모습을 보이진 못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족이 지켜가는 이 전통들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들을 좀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형 에서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40세에 결혼했는데 지금 37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언제 얘기면 27장은 야곱과 에서가 77세가 될 때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야곱이 그 하란 땅에 가서 뭐 결혼하고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20, 30대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의 연대대로 그대로 보면 이때가 77세, 80세 가까웠을 때 벌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야곱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에서는 40대 벌써 가난한 여자들과 섞여버렸지만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막 우리가 처음부터 야곱을 사기꾼으로 단정시켜버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시원찮았으면은 까다로웠으면 이렇게 이렇게 여태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냐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처음부터 바라보는 게 그러면 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미성숙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태도가 올곧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테그리티한 그 성품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2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이삭의 삶이 이제 137세가 되기까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뭐 잊어버리고 뭐 아내 리브가와 더불어서 자녀들을 서로 편견해서 이삭은 에서의 그 사냥한 고기 가져와서 에서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또 동생이었던 야곱을 끼고 돌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성경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설교들이.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게 성경을 어떤 각도로 보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먼 하란 땅에서 800km가 넘는 땅을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소개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동한 리브가가 그리고 그런 걸 아는 이삭이 한 3, 40년 사이에 완전히 무슨 말 그대로 뭐 망나니가 돼가지고서 뭐 그냥 완전히 이 역기능적인 간적을 만들어서 완전히 가족이 찢어져 있고 여러분 그거는 좀 무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장과 27장의 이 사건 사이에 이거를 제가 소개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무리한 해석인가.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이 역사의 이야기인데 이 사건마다의 그 시간적 간격, 그러니까 각 장마다 시간적 간격이 나는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자칫 그 시간적 간격은 전혀 모르고 지금 26장 다음에 바로 27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시간의 간격을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마치 얘기가 막 진행이 돼서 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가에서가 뭐 한 3, 40대나 뭐 이럴 때 얘기인가 뭐 이렇게 뭐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끊어진 얘기로 보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만 보고 그 얘기에 맞춰서 얘가 몇 살이었을 거다 뭐 어땠을 거다 그렇게만 만약에 봐도 이거는 잘못된 그렇게 되면 해석이 더 어려워져가지고 아예 그냥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풀어버리면 모든 게 다 풀리긴 해요. 이해는 안 되는데 그렇게 선택했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칼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버리면 그 다음부터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이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지키고 막 이런 식으로 자칫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배경과 시간적 상황들을 먼저 잘 염두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묵상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설교들의 주제가 대부분 여기서 지금 그 축복받는 얘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복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게 27장의 주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복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했었던 그 선택했던 그 약속 아시죠? 하나님이 그 이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약속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하면 이게 전부 복받는 얘기밖에 되질 않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가는 27장을 시작으로 전개되는 계속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항상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26장과 27장 사이에 이삭과 리브가와 또 에서와 야곱이 한 40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걸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고 또 처음에 25장 때 이미 결론적으로 야곱은 어떤 인물이고 에서는 어떤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일하신다. 자유주의를 통해 일하신다. 이것들이 여러분들 일단 잘 이게 준비가 돼야 읽으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뭐라고요? 77세 때 얘기예요. 애기 때 얘기가 아니에요. 마마보이 같은 그런 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70세, 80세 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서 묵상을 하시고 읽어가시고 제가 드리는 설교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장의 이야기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당연히 시력이 안 좋아지죠. 요즘에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막 누워서 보고 막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눈이 짝짝이가 돼가지고서 지금 막 어쩔 때는 막 핑핑 돌고 그럴 때도 있어요. 좀 이게 잘못하면 이제 금방 또 이제 눈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사람의 몸에서의 눈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거다라는 얘기를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몸이 천냥이다. 우리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삭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시력을 점점 상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가까이 와서도 이렇게 구분을 못할 정도면 축복받은 이삭인데 이 137세나 이 장님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180살까지 살거든요. 근데 이제 137세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아, 이게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이제 이 아들은 둘이고 그러니까 어떤 장자에게서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표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 장자였던 에서 사냥꾼이었다고 그랬죠. 불러서 네가 좀 요리를 좀 맛있게 해주면 내가 이거 맛있게 먹고 너를 그렇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밖에 있던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빨리 가서 염소를 잡아와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네가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네 형 에서 대신에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부축입니다. 자, 리브가도 엄마인데 왜 똑같은 나온 쌍둥이 중에 에서는 그렇게 취급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그렇게 편애하는 것 같을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이 시간 간격 속에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거를 전혀 염두에 두고 보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이상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장자를 끼고 돌고 엄마는 차자를 끼고 도는 이상한 얘기로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약속의 주체자인데 왜 이랬을까? 왜? 단지 뭐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아니면 태중에서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지해서 말씀해 주셨죠. 나중에 작은 애가 큰 애를 섬길 거다.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길 거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런 걸 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리브가가 보는 그 이 어떤 안목들과 잘 추적을 해가야 되는데 사실 성경에 근거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배경과 흐름을 잘 알아야 이게 바른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그런 면에서 볼 때 리브가는 그 약속을 붙든 사라와 같은 어머니였죠. 리브가도 그 이 족속의 약속을 책임지는 남편과 함께 책임지는 그런 약속의 주체자로서 볼 때 에서가 이 첫 아들이 어떤 거예요? 가족의 전통과 지켜야 되는 이 믿음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단지 장자라는 명분으로 지금 이 가족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은 이 에서에게 맡겨졌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에서는 40살부터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버렸고 가나안 문화에 계속 흡수돼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는 좀 쫌생이 같아 보일진 몰라도 성품이나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좀 덜 성숙해 보일 수 있을진 몰라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계속적으로 가족의 전통을 잘 지키려고 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배웠던 하나님을 그가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리브가가 볼 때 그러니까 26장 끝부분으로 알지만 40세에 에서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것도 하나도 아닌 둘을 가지고 그런 걸 볼 때 이게 참 곤란했던 거죠. 그래서 결혼은 사실 축복받을 일인데 그 부모가 그 결혼하는 것 때문에 자녀가 결혼하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는 뭔가 지금 심이 잘못돼 가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단지 이게 좀 더 영적으로 보면 단지 가난한 여자가 싫다. 부모가 여자는 원하는 여자가 아니다. 그런 일반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시야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추구하는, 이 여자들이 추구하는, 이 세속이 추구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들의 말과 추구하는 것과 모든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이 사람들은 즐기고 있고 거기서 잘 나가는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인 거죠. 거기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어머니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에서를 보면서 자기가 키웠잖아요. 내가 낳은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교육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애써서 지도했을 건데 유대인 특성들은 그래요. 어머니가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랬을 건데, 그런데 어떤 거예요? 에서는 전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말했잖아요. 강남 스타일의 아주 멋진 사람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빵점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나름대로 고민해 오던 차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에서에게 그거를 그냥 장자권을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시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지켜가야 한다고 했던,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그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건 에서가 아니다. 결단 있는 여자죠. 야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있는 시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그 먼 땅 하란에서 믿음을 갖고 온 여자였어요. 그리고 왔을 때 시아버지가 어떤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여자였다고요. 그렇다면 리브가가 그렇게 행하던 시아버지의 속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당연히 배웠을 거고 알았을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리브가도 어쩌면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시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지만 결국 어떤 거예요? 리브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걸어가는 주도적인 삶을 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남자가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여자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부속품으로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정 속에서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함께 유일하게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도 남자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어쩔 수 없이 지옥 가고 어쩔 수 없이 뭐 거기로 가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리브가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단지 무슨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마치 남성이 중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글로 보면, 그런데 그 흐름으로 쭉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상한이 아니야, 이방 족속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좀 관심 있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뭘 말씀하시는가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반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같이 일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역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또한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주체자로 살아가는 여인으로서, 그래서 쌍둥이를 열심히 교육하고 막 그렇게 했을 건데, 그런데 이 에서가 그 기대대로 안 가는 거예요. 완전히 세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 믿음의 여인 리브가가 아무리 봐도 얘는 아닌 거죠.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지금 그 아브라함부터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지금 몇 년 있는 거예요? 거의 한 200년 가까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그렇게 있는 동안 그게 흐트러져 버리고 그냥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게 뭐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았던 리브가가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을 무슨 한 속 좁은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자녀를 편애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요, 제가 볼 때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과 배경을 우리가 잘 살피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과 성품에 대한 것들을 오해하고 있어서 풀어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 보면서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리브가는 이런 식으로 야곱이 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제 축복을 받는 그런 일로 밀어넣긴 했는데, 근데 과연 그 방법이 옳았을까? 그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잖아요. 자녀를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착각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좀 아쉽잖아요. 그러는 게 일부러는 아니고 잘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이 장자의 축복을 속여받게 하는 이것도 참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행동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늘 잊지 말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만 좀 더 성숙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에는 좀 미숙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속이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식의 어떤 그런 아브라함이 그 잘 몰랐을 때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 자녀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나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식의 그런 모습이 리브가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 족장이 공식적으로 장자에게 권한을 넘기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족장이 장자를 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장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렇게 넘기는 일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건 맞아요. 거기 이제 그 과거 그 시대 고대 근동의 그 토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사실 뭐 그렇게 그 이 아버지가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도 그걸 넘길 수 있는 그런 법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어요. 근데 이제 리브가가 당장 급한 마음에 이삭을 속이는 식으로 행동을 했는데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 자녀를 낳아서 역사에 두고두고 어려움이 되는 것처럼 이 리브가의 행동은 결국 아들 야곱의 일생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까 77세에 떠나가지고 20년 동안 타지 생활하다가 돌아왔다가 또다시 이집트 가서 죽는 이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명목하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방법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참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지혜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잘못된 일들을 만들어버리고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이건 참 수습하기 곤란하고 어떤 건 평생 쫓아가는 거예요. 역사 내내 지금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 아랍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역사 2000년 넘도록 이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여파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잘 선택하셔야 되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한 유명 연예인 이 젊은 아이돌이었던 여자가 어떤 남자친구하고 무슨 이상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서 또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걸 이제 뭐 밝히니 안 밝히니 뭐 이것 때문에 또 사회가 또 나뉘어져서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짓거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게 그 사람의 영원한 족쇄가 될 거예요. 그 평생 잊지 않는 어디 가서도 그거는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욕정 때문에 이 욕정 한번 확 올랐다가 딱 꺼지는 이것 때문에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바꾸고 이래가지고 한번 확 불타오르고 꺼지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 성경이 계속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평생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신앙이에요. 아십니까? 우리는 어차피 연약해서 자꾸 실수해요. 실수도 좀 조그만 실수를 하면 좋겠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짓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과를 싹 없애가지고 우리의 과거 이런 걸 싹 없애서 아주 클리어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벌려놓은 일 때문에 벌어진 일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여러분 실수와 여러분 참 뒤돌아봐서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어도 계속 돌아볼 때마다 가슴 아파도 여러분 그걸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게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고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더 침몰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디딤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실수했고 참 어쩌면 들키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뜨거운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사탄은 그걸 갖고 정죄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주저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런 실패와 실수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이 시간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자유지에 대한 얘기를 처음 그 할 때 이거 시작하면서 얘기할 때 그랬었죠. 자유의지라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는 선택의 자유의지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어요. 책임을 지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실수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함께 동역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 어머니 이 리브가 같은 경우도 결국 똑같은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야곱이 지금 77세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도 80세다 낸 이 성숙한 이 인격으로서 어머니가 뭐 리브가가 이래라 저래라 그랬다고 막 마마보이식으로 막 따라가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리브가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같은 걸 본 거예요. 에서를 볼 때 야 이거 돌이켜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동시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참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지금 이삭은 그냥 축복을 해버리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어머니가 아주 위험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도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린 지켜야 된다 그런 결단을 한 거고 야곱도 내가 여기서 형의 축복을 뺏어먹는 사기꾼 같은 놈이 될지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리브가처럼 믿음 따라 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바른 선택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런 딸이 올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막 아들인데 내 장자인데 얘보다는 내 차제에게 줘야 되는 모든 윤리와 그 시대의 어떤 규칙과 이런 걸 다 깨고서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되겠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고대 그 문서를 통해 볼 때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그 순서를 일부러라도 바꾸려면 바꿀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좀 더 그 결단을 한 이삭을 찾아가서 이삭과 얘기를 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풀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좋다고 뭐 하는 게 다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믿음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부흥하고 우리가 함께 해보겠다고 하면서 결국 어떡합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서 인턴이 되고 정상적으로 자라서 리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하나님의 동행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 오면은 타이틀 주고 우리가 같이 훈련되지도 않았는데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뭐 리더다 이렇게 불러놓으니까 결국은 어떤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기는 좋죠. 아, 무슨 집사님, 무슨 장로님, 뭐 리더님, 뭐 인턴님 이렇게 부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가는 게 없는데 타이틀만 갖고 그렇게 있다. 이거는 스스로 자살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도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방법은 너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오늘 어쩌면 리브가와 야곱이 올렸던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참 쉽지 않죠.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길, 그 가치대로 선택하며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들끼리 욕할 수도 있고요. 주변 교회에서 욕할 수도 있고요. 뭐 너만 잘났냐 그런 식으로 마음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야곱과 리브가를 통해 행한 이 일들을 통해 배워야 될 교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이 아주 탁월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들의 아나를 찾으려고 800km나 넘는 여기서 시드니 가까운 그 길을 종을 보내서 꼭 그런 여자를 데려와라. 아주 무리하고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도 이 세상 우상 싫어하고 좀 착하게 사는 여자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했던 이 리브가를 선택한 이것은 정말 놀라운 탁월한 선택인 거예요. 가나안 우상에 젖어 있지 않은 이 여자 하나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해내는 거죠. 자,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결혼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사람이 믿음의 가정의 한 구성원이 되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 됐을 때 남편과 아내가 시너지가 모아져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 때문에 교회를 못 오고 아내 때문에 교회를 못 오고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시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못하고 친정 때문에 이렇게 살지,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미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가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 결혼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권고하는 게 많이 나와요. 구약도 그렇고 지금도 아브라함이 그걸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하란에서 그 여자를 구해왔고, 그리고 지금 리브가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과 섞인 에서가 아니라 아직은 80이 되도록 호라비로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아들을 택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미 뭐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어찌 됐든 하나 된 결혼한 부부가 됐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이제 서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힘이 되는 부부가 돼야 돼요. 서로 어떻게 해서든 자녀 앞에서 수도 없이 싸워가고 애들이 괴물로 변해가는 것들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를 볼 때 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런 걸 몰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의 삶을 배우고 아브라함의 삶을 배우고 이삭의 삶을 배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돕는 협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아직 믿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을 시켜서라도 나는 너를 데리고 와야 되겠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응답하고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될 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성경의 이 말씀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멋진 공동체, 우리 이 교회 속에 있는 가정들이 정말 그런 누가 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델이 되는 가정들이, 협력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로 인해서 결국 겉으로는 이제 가정이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후에 뒤늦게 이제 에서가 와서 이거를 알고 나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막 그러죠. 자기도 축복을 해달라. 근데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면 이삭이, 자기가 이제 야곱한테 속았으면은 이놈의 쉐이 그러면서 이제 뭘 해결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고대 그 법으로 봐도 그거를 바꿀 수 있거든요.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석을 참고하면 뭐 이런 관청에도 축복을 취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한 한번 뱉은 거는 그거를 다시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그랬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 아까 말한 이 고대 문서를 근거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바꿀 수 있었어요.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렇게 한 거를 내가 한번 말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전부 사기꾼이 되면 더 좋지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런 걸 볼 때 이삭이 어쩔 수 없어서 취소를 못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얘기를 쭉 이렇게 토대로 볼 때 이삭 또한 리브가처럼 분명히 에서를 볼 때 불안했을 거예요. 벌써 가난한 여자하고 섞인다고 할 때부터 불안했어요, 이삭도. 얘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는 게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자녀가 실수하고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아지겠지, 좀 괜찮아질 거야, 좀 좋아질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삭도 분명히 에서가 그런 걸 분명히 보고는 있었는데 나지겠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77세가 되도록 그러고 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삭이 아주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착한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정말 의심하지 않고 가능하면 순리대로 모든 걸 좀 풀어가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없다기보다도 나름대로 그런 고민 끝에 이제 그 이 에서에게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이게 이상한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그 리브가를 거기서부터 데려왔고 자기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왜 쫓겨나갔고 또 아브라함이 그 위험한 땅에서도 애써 피하지 않고 계속 그 땅을 지키려고 했던 게 확 떠오르는 거죠. 이삭에게. 그래서 거기 27장 33절을 보면 힘이 크게 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도 해석하는데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는 걸 놓고 봐선 이삭이 순간적으로 그게 확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해들었던 자기가 이제 주체가 됐던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더 정확히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이 일들을 받아들인 아까 초두에 얘기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삭이 이 장자권 문제 때문에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이 됐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전에 이삭은 일단 육신적인 탄생의 순서도 다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 일생을 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갈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순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과의 그 우물 전쟁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게 다투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에서가 좀 저러긴 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아마 이 아를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딱 깨달으면서 아, 에서는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루시는구나. 야곱이구나라는 거를 알면서 자기 와이프 리브가가 애 때문에 막 아파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예지하여서 알게 했던 것까지 이제 확 눈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번복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28장인데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그럼 속였으면 너 이리 와. 누가 이런 짓 하래.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호통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형처럼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게 어떤 거예요? 이삭에게도 굉장한 갈등이었죠.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란으로 가서 네 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서 거기 그 삼촌의 그 혈통과 같이 그렇게 아내를 좀 맞아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또 자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네가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복을,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믿음을 따르고자 한 이삭을 거쳐서 그 다음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했던 에서가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어떻게 간 거예요? 믿음을 따라간 거예요.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신약에서 늘 싸우는 얘기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로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잘 풀어가다 보면 신약에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야기들이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역사를 모르고 그냥 거기서 풀어내려고 하면 모든 게 다 이상한 거예요. 다 끊어진 얘기를 갖고 다 갖다 붙여야 되니까 어렵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봐도 하나님은 뭐 혈통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뭘 갖고 가는 거예요? 믿음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누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그 말씀 앞에 나오니까 그에게로 믿음의 기회가, 믿음의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길이 된 거죠. 이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25장에서도 그랬고 26장 끝절에서도 지금 또 그렇게 했다고 그랬고 또 27장에서도 말해줍니다. 또 여기서도 나중에 에서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야곱을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다라는 걸 들었어요. 아 가나안 여자를 싫어하는구나. 이 아들이 40년이 지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신에 팔린 거예요. 자기가 꽂힌 가난, 자기가 꽂힌 세소, 자기가 꽂힌 욕심에 푹 팔려가지고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나고 나서야, 오,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걸 싫어하셨구나 라고서 한 짓이 또 다른 여자를 찾는데 가난한 여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마엘 쪽 여자였어요. 이스마엘도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나요? 이삭 때문에 쫓겨났어요?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이집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집트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가 아버지가 싫어한다는 걸 알고 또 다른 가나안 여자인 거예요. 결국 이스마엘과 결혼을 하는. 그러니까 에서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면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만 필요하지. 성경을 볼 때마다 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울고 계시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전을 지켜갈 그 여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이 종교적인 행동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와 결혼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한 가정이 형성된다면 세속에 기웃거리는 여자, 세속에 기웃거리는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올인되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아까처럼 그런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걸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런 영적인 걸 보시는데 에서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하고 원하는 거는 이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진실한 관계를 원하세요. 이게 다 왜 이렇게 자꾸 형식적이 됩니까? 영적인 무지인 거죠. 하나님의 뜻, 말씀에 무관심한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잘 되돌아보시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선 안 됩니다. 온 성경을 통틀어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껍데기 신앙. 안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건 이사야의 글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망해가는 이 나라,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한 이 나라, 믿음을 저버린 이 나라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끝없이 무슨 예배를 드린다, 뭐 제사를 드린다 그런 것들을 지겹다, 역겹다, 너네가 하는 행동에 나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 종교에 심취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들, 회칠한 무덤, 무덤에 그냥 헉헉 지내놓은 거 무덤 같다고 그런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 말라기서나 뭐 로마서에 그 얘기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는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한 운명론이다. 그게 아니라 야곱과 에서의 삶의 태도로의 진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 없는 형식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누군가와 사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실한 마음이 없이 나의 가진 돈만 좋아하고 나의 외모만 좋아하고 나의 육체만 탐닉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붙들고 있겠습니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렇게 막 상담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남자가 나를 떠날까봐 그런다고. 떠나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아닌 세속의 가치, 가나안의 가치를 가지고 나를 범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과는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강남 스타일에 잘 나가는 사람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자 그런 부분 안에서 너무 보이는 것에 속고 있고 세속에 속고 있고 이 세상은 계속 본능을 추구하고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야곱과 이 에서의 이야기 첫 시간인데 다음 주 계속해서 또 살펴갈 건데 여러분 이런 에서 같은 사람은 아니었나 내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되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일주일 동안 좀 잘 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계속 살펴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